아멘.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가 마칠 즈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우리 정종호 형제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 번째 대표기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냐 하면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니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교우들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보면 아는데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속에는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요. 간절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왜냐하면은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인데. 교우들을 만날 수 없고 또 대면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감옥에서 더 간절해졌습니다. 저 역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한 가정, 그리고 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저도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의 기도가 지향해야 할 바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어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16절에 나오는 풍성이란 단어, 그리고 또 19절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풍성이 나오고 19절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단어들을 계속 접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 두 단어가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충만과 그리고 풍성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풍성 있죠, 풍성. 풍성이 양적인 강조라면은 충만은 좀 더 질적인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풍성하고 충만한 삶입니다. 그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영적인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과 충만, 즉 부요를 회복하는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부요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풍성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충만하다. 라고 느껴지는 그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목사의 기도는요.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목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고 힘이 되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 기도에 이렇게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아 나의 기도가 우선순위와 이 길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우리 한숲 성도들의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4절 또 15절, 14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읽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벌써 시작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원래는 제가 읽는 건데 함께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옆에 주무시는 분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쿡쿡 이렇게 해야지. 그걸 푹 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작은 한 10분쯤 하고 이렇게 주무셔야지. 시작할 일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가족은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는 하늘에 속한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족속 가운데 그리고 하나는 땅에 속한 족속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두 군데 나누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족속은요. 이미 지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또 그 싸움, 지상에서의 모든 싸움을 끝내고 영광 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16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아직도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얼마나 빈궁한지, 이들은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의 싸움에 지친 그 모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 짠하게 한 것입니다. 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데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풍성하고 충만한 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충만과 부요를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땅의 족속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영적인 부요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세 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성도들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야, 여러분 저는 바울의 통찰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바울이 기도를 들어갔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요가 이 땅의 성도들의 있기를 딱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속사람의 강건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오늘날은요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관심사가 뭡니까? 속이 아니고 뭡니까? 겉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몸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TV를 틀고 잡지를 보면 나오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맛집, 또 뭡니까? 성형,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노예도 아닌데 우리 노예가 아니고 이제 노예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아주 일상이 되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몸값. 몸값입니다. 몸값이 얼마냐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노예들이 되나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즘은 몸값을 매깁니다. 소위 말하는, 왜냐하면 요즘은 소위 말하는 몸값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몸값을 받는 방법이 속을 한 것보다 겉이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겉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나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요, 아버지의 영. 이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과 막힘없이 교제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받아서 내가 성령과 함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딱 치면 속이 딱 강건해지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여러분 어릴 때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 기억하십니까? 이거 잘 돌리십니까? 팽이가요,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딱 보여요. 근데 딱 중심을 잡고 계속 돌아가죠. 왜입니까? 왜입니까? 제가 이 저는 문과여서 설명을 잘 못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는, 뭔가 이공계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중심을 찾았겠죠. 딱 중심을 잡히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기 삶의 중심을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삶의 중심을 잡은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있거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목이 잘려 죽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는 순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딱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그 하늘의 생명과 자기의 이 생명이 딱 연결이 되었습니다. 중심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박해와 모욕과 핍박이 있어도 그 중심이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 하늘의 생명과 이 중심이 딱 연결이 된 겁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중심을 주십시오. 인생의 중심을 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방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부여였는데, 영적인 부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수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를 위한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속사람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 마음에 있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물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식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신다라는 단어는 존재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17절에 있는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신다는 단어가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신다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계시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있다. 손님으로 존재한다.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가. 근데 또 하나의 단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금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는 반대입니다. 그 뜻이 들어가 보면은 영원히 거한다. 온전히 전체를 소유한다. 그리고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되어서 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카토이케오라고 썼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고 온전히 전체에 거하고 주인이 되어 거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아멘해서 다 이렇게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손님으로 오려고 안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은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 내 생각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주인 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오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부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기를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부분이 아니고요.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거해야 영적인 부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은요. feel at home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이 여기 거하신다를 feel at home이라고 번역해서 마음이 편하다. 이 뜻의 관용어지만 그 바탕의 뜻을 들여다보면은 집에 온 것처럼 느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찔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집에 온 것처럼 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시면 집에 오신 것처럼 편하십니까? 아 너무 죄송한 마음. 여러분 편한 것 같은 표정 좀 짓지 마세요. 저는 생각할 때 불편한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딱 집에 오셨는데 내 마음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편하실까요? 굉장히 그 안락한 그런 소파 같은데 내가 정말 여기 거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까? 내 속에 막 먼지 구름처럼 일고 있는 분노 또 욕심 시기 분쟁 영적인 게으름 또 무정함 또 음란함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주님이 가시방석일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오시면. 그러면서 슬그머니 아유 내가 다음에 청소되면 올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70년 또 뭐 80년대 좀 70몇년 이런 또 형제들 많이 있으니까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소책자한테 IBF에서 나왔는데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질문 안 하랍니다. 진짜 와. 그 보면 소책자인데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을 방으로 다 이렇게 묘사해 가지고 뭐 거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방을 날마다 닦아야 된다 이런 책이거든요. 어쩌면 주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싹 들어오시려고 딱 들어왔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얘야 이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치울까? 우리 같이 치울까? 이 방은 문을 딱 열었더니 네 생각이 잘못됐네. 생각을 고칠까? 이 방 문을 딱 열었더니 네 습관이 잘못되었구나. 고칠까? 저는 매 예배 시간마다 그분께서 우리의 방 하나하나를 청소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문좀 열자 그러는데 막 밖에서 딱 붙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문을 하나씩 여십시오. 특별히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다 집이 똑같은 이제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또 겉으로 보기에 방 청소가 다 됐는데 또 비밀 통로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장을 열어보면 안으로 뭐가 있고 지하에 들어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방 청소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만의 비밀 통로, 나만의 지하 창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가장 내밀하고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마음의 방에 그분의 향기, 그분의 임재가 가득하는 축복이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속사람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그 마음에 거하시도록 뭡니까? 성결과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의 방이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그분께서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거하신다. 주인으로 거하셔야 너희들이 영적인 부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문을 다열 자신이 없다면 방 하나의 문이라도 여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다 여세요, 그냥. 웬만하면 다 여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이 기도가 이제 사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17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까 거한다는 단어처럼 이 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는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걸 왜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암,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자로 잰다 이 말입니다. 딱 자로 재봤을 때, 아, 이거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자로 재봐야 됩니다.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로 재봐라. 재봐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사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환상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포로로 잡혀갈 때막 회파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 막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천사가 근데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성전의 크기를 하나하나 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 얼마인지, 폭이 얼마인지, 기장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눈으로 오죽 보지 말고 재봐라. 그러면서 다 재기하십니다. 눈대중으로 어림짐작하는 것과 실제로 측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아마 우리 ECT 빌딩에 있을 때 ECT 빌딩 이 교회를 전체를 설계하는 허태원 형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미래도 프라자 이 교회로 이사 왔을 때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명수 형제 손길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철순 형제는 호수공원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아 이거는 얼마야? 이거는 길이가 얼마야?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본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는 것과 감격이 다른 겁니다. 아 이거는 정확하게 얼마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깨달아라는 단어가 자로 지혜봐라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고 꼼꼼히 살피고 지어보고 확인하다 보면은 그냥 얼뜻 볼 때는 이 건물이네 그랬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더 깊이 감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 삶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요. 그냥 날 사랑하시지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인지 꼼꼼히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과 관점이 바뀌면 중요합니다. 시선과 관점입니다. 시선과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네 누가 어떤 일이 있었네 하지만 시선과 관점이 딱 바뀌어서 내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일을 하셨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충족과 풍성함 부여를 누릴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이들이 사랑에 뿌리받고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에 뿌리받고 사랑이 기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19절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후에라도 이 토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하나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부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숲의 셀 이름은 터입니다. 터.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 구성원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턱이라고 부르죠. 이게 무슨 중말입니까? 그루터기 중말입니다.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가 뭡니까? 이게 나무를 딱 잘려내고 나면 땅에 박힌 뿌리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면을 보면 알지만 나무를 이렇게 딱 잘라내고 이 땅에 뿌리가 깊게 박힌 이 그루터기를 딱 보면 이 잘려진 나무에 뭐가 있습니까? 나이테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몇 살쯤 됐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셀 이름은 터고요. 부를 때 턱이라고 할 때 이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 이게 몇 살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터기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이 나이테 이름이 뭐냐? 이게 사랑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나이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사랑의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될 것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나이테를 기억하고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한 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지닌 거룩한 씨,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턱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이테가 더 많이 생겨져서 그것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는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터모임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남성 모임 가서 너무 좋았어요.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일단 형제들이 마음껏 축구를 볼수 있었고, 마음껏 축구를 할수 있었고, 모닝 라면을 먹을 수 있었고, 콜라를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그러나 더 좋았던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었어요. 아, 내용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잖아요. 사람들과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 나누는 이야기들은 일상의 잡담이나 공허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었다. 이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다. 저는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한 습의 나이테 역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터가 놓여지고 뿌리가 내릴 장소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라고 했으니까 지어봐야죠. 어떤 사랑인지. 그냥 십자가의 사랑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어보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넓이 얼마만큼 높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떴습니까? 떴네. 숨은 이제 띄우면 안 되는데, 벌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요, 온 세상을 포함합니다. 엄청난 넓이죠. 사랑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한번 사랑한다고 하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입니다. 깊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고, 여러분,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안 나와요.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원래 보면 장사 당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저 죄악의 깊은 심연, 지옥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나를 끌어올린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지옥까지 내려간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높이,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딱 구원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놓고 건져주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자신의 하늘 보좌에 함께 앉도록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혀놓고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게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가득 찬 상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물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나온 이유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에 빈 그물, 빈 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텅 빈 마음, 텅 빈 우리 인생을 채울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텅 빈 인생이 체험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플레로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만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막 치닫습니다. 바울이 막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기도를 들어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강렬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기도라기보다 제가 읽어보면 차라리 우리를 향한 어떤 선언과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도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부여를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부유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 제일 본문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승호 형제, 제일 20절.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생명의 충만함 속에 늘 행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한숲의 지체들의 삶 속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외치는 이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이